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미국이 북한을 향해 선전포고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25일 미국 뉴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주말 북한 지도부에 대해 오래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 외무상의 유엔 연설을 막 들었다면서 그가 꼬마 로켓맨의 생각을 그대로 읊는다면 북한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유엔 원장이 회원국들의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선전포고 아닌 상 앞으로 미국의 전략 폭격기들이 북한 영공을 넘지 않더라도 임의의 시각에 격추할 권리를 포함해 모든 자위적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다음 달 총선을 실시하기 위해 오는 28일 중의원을 해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25일 연설에서 북한 핵과 사회보장 문제 등을 중의원 해산의 이유로 제시하면서 일본이 직면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전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스오 대표는 선거가 오는 10월 22일 실시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현 일본 중의원의 임기는 내년 연말까지지만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서 총리는 의원 임기 만료 전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22일 자국민에 대한 미국의 입국 금지 조치가 정치적, 정신적 테러라고 비난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번 조치가 유엔 현장과 국제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의 주권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8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보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8일부터 이란과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등 5개 이슬람 국가와 북한, 베네수엘라, 차드 등 모두 8개 나라 국민들의 미국 입국이 일부 금지됩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러시아에 병합된 크림반도 인권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유엔 인권기구가 25일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이날 보고서에서 크림반도에서 이미 체포와 고문이 행해지고 있으며 최소한권의 불법 처형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우크라이나 수감자 수백 명이 불법적으로 러시아로 이송됐으며 주민들이 우크라이나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해고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이드 라이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이 같은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히 책임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엔 보고서에 대해 한 크림공화국 관리는 보고서가 객관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러시아는 2014년 3월 우크라이나의 크림공화국을 강제 병합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러시아에 대해 경제 제재를 취했습니다. 이라크 쿠르드 자치 정부가 25일 분리 독립 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를 실시합니다. 이라크 정부와 미국 등 일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시되는 이번 투표에서는 찬성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스드 바르자니 쿠르드 자치정부 수반은 이라크 정부와의 협력은 실패했다며 약 500만 명의 유권자 모두 투표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투표는 국제법적 효력은 없지만 찬성이 우세할 경우 쿠르드 자치정부는 투표 결과를 이라크 정부와의 협상 카드로 사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르자니 수반은 지난주 VOA와의 인터뷰에서 주민 투표 이후 이라크 정부와 국경선 지정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4일 치러진 독일 총선거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 연합이 33%의 득표율로 제1당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메르켈 총리가 4선 연임에 성공하면서 과거 16년간 재임한 헬무트 콜 전 총리에 이어 독일 역사상 최장수 총리 반열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 그러니까 이 세계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상표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제 상표 자문업체인 인터브랜드사가 월요일 2017 글로벌 100대 브랜드를 발표했는데요. 영예 1위로 미국 기업인 애플이 꼽혔습니다. 애플은 아이폰이라고 하는 손전화기와 맥 컴퓨터로 유명한 기업이죠. 이 애플의 올해 상표 가치는 작년보다 3% 상승해서 무려 1,8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애플의 뒤를 이어서 역시 미국 기업인 구글이 1,400억 달러로 2위에 올랐고요. 역시 미국 IT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음료 회사인 코카콜라, 아마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6위엔 한국 기업인 삼성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작년보다 한 단계 상승한 건 물론이고 6년 연속으로 10위 안에 드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외에 일본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와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 독일 자동차 회사인 메르세데스 벤츠, 미국 컴퓨터 기업 IBM이 10위권에 들었는데요. 인터브랜드 측은 이번 순위는 현대인이 사회지향적이고 최첨단 기술 속에 살아간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칸 나우에 이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먼저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31도의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자,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떨지 살펴보죠. 북한은 오늘 구름 많다가 흐려지겠고 북부지방은 오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6도에서 28도, 신의주는 16도에서 26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6도에서 28도, 함흥 13도에서 26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1도에서 2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죠. 우리가 시작했던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노래하는 맥신 나이팅게일의 노래 Right Back Where We Started From 함께 하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백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4일 실시된 총선에서 4선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나치당 이후에 처음으로 극우 정당이 원내 진입해서 제3당 지위까지 얻었고요.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의원을 전격 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관련 기업들의 최고액 벌금을 매긴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독일에서 총선거가 실시됐군요.
그렇습니다. 일요일 24일인데요. 독일 전역에서 진행된 연방 하원 총선거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중도 우파 기독민주 기독사회 연합이 전체 709석의 33% 정도 되는 246석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제1당 자리를 지켰고요. 이어서 사회민주당이 153석입니다. 21% 규모인데요. 제2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신생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이 94석, 13%로 제3당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메르켈 총리가 총리직을 지키게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독일은 의원 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가진 정당의 대표가 정부를 총괄, 통할하는 그런 그 총리가 됩니다. 기민 기사연합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하면서 메르켈 총리는 4선에 성공한 겁니다. 새로운 임기 4년을 포함해서요. 16년 동안 집권하게 되는 건데요. 서독 총리였다가 통일 독일의 첫 총리가 됐었던 헬무트 콜이 16년 동안 통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메르켈 총리는 지난 1990년 독일 통일 이후에 최장 기간 재임하는 총리가 됐습니다.
자, 이 메르켈 총리의 4선, 이 독일 역사상 의미가 있는 일인데요. 언론이 더 주목하는 일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언론은 메르켈 총리의 4선 소식보다 신생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 이제 3당이 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대안당은 지난 2013년 반유럽 연합을 기치로 내세우고 외국인에게 적대적인 정책을 내세운 이른바 극우파 정치인들이 모여 만든 정당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나치당 이후에 처음으로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극우 정당이 원내 진입하게 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의회 진출뿐만이 아니고요. 여당인 기민 기사연합과 3인당의 버금가는 의회 내 지분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94석이라는 의석수는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숫자입니다.
네.
외신들은 대한당의 돌풍에 초점을 맞춘 독일 총선 소식과 또 향후 전국 그리고 대외 정책에 미칠 영향 등을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독일의회 제3당이 된 극우정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 방향을 설명했죠. 자,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대한당의 알렉산더 기울란트 공동대표가 월요일 25일입니다. 기자회견에서 외국인들의 침략에 독일이 패배하기 원치 않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민정책과 외국인 관리 등에 메르켈 정부와 타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건데요. 외국인들 또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독일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대응하기 위해서 이전과 다른 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이 총리 소속 정당이 다른 정파와 힘을 합쳐서 이른바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일이 흔한데요. 이번에도 연정 구성이 예상되죠?
네, 맞습니다. 여당인 기민기사연합의 의석수가 지금 34.7%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안정적인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3인당과 연정을 만드는 게 필수적입니다. 3인당은 전에도 연정에 참여를 해서 메르켈 정부와 보조를 맞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내 제1, 2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되면 제3당인 극우정당, 대한당이 제1야당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대한당을 또 국정 주요 동반자로 대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메르켈 총리의 고민이 지금 깊은 것으로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 제1야당은 국회 부의장과 예산위원장 이런 요직을 배정받는 게 관행입니다.
네. 자, 이번 독일 총선에 대한 이 세 개의 반응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메르켈 총리의 사선이 일찌감치 예상됐기 때문에 지루한 선거였지만 구구 정당이 약진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매체들도 뭐 충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또 우려 이런 얘기도 쓰면서 이번 선거 결과를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 각국에서 극우 정파가 세력을 넓히는 상황이 상당히 충격적이고 우려된다라는 의미를 전한 건데요.
네.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극우파 정치인 마리 르펜 국민전선 대표가 대통령 결선 투표까지 진출을 했다가 결국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패했었는데요. 이번에 독일 의회에서 마침내 극우 정당이 의미 있는 성적을 낸 흐름에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중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한다고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는 28일 임시회 개회와 함께 중의원을 해산한다라고 이 자리에서 선언을 했는데요. 중의원은 양원제인 일본 의회의 하원격입니다. 여기서는 중부 정부의 주요 분야의 실질적인 정책 수행을 다루는 곳인데요.
네.
집권 자민당은 다음 달 22일 새로 선거를 치러서 의회를 다시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자,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 선거를 하겠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아베 총리는 강력한 외교 수행의 필요성을 그 이유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25일 회견을 통해서 북한의 핵실험과 또 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서 미국과 중국, 한국 또 인도와 같은 여러 나라에 협력을 구해왔다면서 선거로 신임을 얻어서 강력한 외교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 내에 자신의 외교 정책을 찬동하고 또 뒷받침할 세력이 늘어야 한다는 건데요. 일본 언론은 최근 사학 스캔들은 추문이라고 하죠.
네.
이런 이유로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아베 총리와 또 집권 자민당이 자위대를 통한 군대 보유를 명문화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에 지지 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조기 총선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개헌을 위한 건데 지금 외교를 들고 나왔단 말이죠.
네.
네, 그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북한의 강경한 태도가 최근 일본 정부의 지지를 끌어올리기 때문인데요. 아베 총리가 평생의 숙원으로 강조하던 개헌 논의가 여당 지지율 급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북한이 이달 들어서 6차 실험을 감행을 했고 또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을 발사한 뒤에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압박 또 제재를 강조한 아베 총리와 또 내각 직무수행 지지도가 올랐습니다. 지금 선거를 치르면 집권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총선을 앞당겼다는 겁니다.
네. 자, 아베 총리의 중의원 해산 발표와 함께 일본 정계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고요.
예, 지난해 7월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일본 수도를 관장하는 도쿄도 수장으로 선출된 고이케 유리코 지사가 25일 신당 창당을 발표했습니다. 당 이름은 희망의 당입니다. 두 달 전에 도쿄도의회의 선거에서 지역정과 정파 도민 퍼스트, 도민 우선회를 이끌어서 자민당의 이긴 경험을 바탕으로요. 중의원 선거에서도 승리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네, 자, 이 고이케 지사가 이끄는 신당, 이 도쿄 도의회 선거 때처럼 어떻게 전국 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까요?
고이케 도쿄 도지사가 직접 대표로 취임할 이 희망의 당이 신당이지만 만만찮은 그런 경쟁력을 보일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수 매체인 산케이 신문은 희망의 당이 이번 선거에서 후보 150명에서 160명 정도를 낼 것이고 이 가운데 일부만 당선시켜도 전국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집권 자민당에서 신당으로 또 정치인들의 이동도 시작이 됐습니다.
네.
25일 희망의 당 창당 발표 직후에 후쿠다 미네유키 내각부 부대신이 신당에서 새로운 일본을 만드는 데 도전하고 싶다면서 자민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 당국이 주요 인터넷 기업들의 최고액 벌금을 매겼다고요?
네, 중국 수도 베이징시 당국과 또 광둥성 인터넷 정보 판공실이 웨이보와 바이두 또 위챗을 비롯한 현재 주요 사회연결망 운영업체들의 법정 최고액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로이터통신과 또 주요 중국어권 매체들이 25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다음 달 열리는 제19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인터넷 여론 통제를 강화하는 와중에 이번 조치가 단행됐다라는 것이 로이터통신의 설명입니다.
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이번 조치를 직접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자, 이 벌금이 최고액이다라고 했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얼마일까요?
당국은 최고액 벌금을 부과했다라고만 밝혔고요. 구체적인 액수는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인터넷 안전법 관련 조항을 보면 법규를 위반하면은 10만 위안, 미화로는 약 15,000달러 정도 되고요. 또 50만 위안까지 한 7만 6천 달러 정도 되는데 이 범위에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에 따르면 이들 사회연결망 운영업체인 신랑 또 텅신은 각각 50만 위안, 한 7만 6천 달러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정도 금액을 부과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한 이유가 뭡니까?
네, 중국 정부가 최근 집행을 강화하고 있는 인터넷 안전법 위반이 이유로 보도가 됐습니다. 사회연결망과 또 인터넷 게시판에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폭력, 또 테러를 조장하는 정보, 그리고 민족 분쟁을 조장하는 글, 그리고 음란물이 방치돼 있어서 관리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네, 인터넷에 폭력, 테러, 조장 정보가 방치돼 있다, 이렇게 당국이 밝혔는데 그 근거가 있겠죠?
예, 중국 사이버관리국은요, 인터넷은 법 테두리 밖에서 운영될 수 없다라고만 밝히고요. 위법 근거 사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네.
최근에 중국 주요 언론이 크게 다룬 이 테러 선동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얼마 전에 세계 각지에서 테러를 일삼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에 가입하자라는 장난 글을 인터넷 대화방에 올린 사람이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이 체포가 됐습니다. 지난 6월 해당 글이 올라온 것이 위챗이었습니다. 당사자는 친구들과 대화 중에 농담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베이징 법원으로부터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았고요.
네.
법원은 당사자에게 실형을 내려서 강력하고 이게 처벌을 하고 또 인터넷 관리 당국은 운영업체에 벌금을 부과해서 징계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포함된 미국 입국 금지 국가의 명단을 갱신해서 발표했습니다. 국민의례 거부와 관련해서 미국 프로축구리그 NFL 측과 트럼프 대통령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레드 쿠시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몇몇 공적 업무를 처리하면서 개인 이메일을 썼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입국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나라의 명단을 갱신해서 발표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발표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으로 북한을 비롯해서 8개 나라 시민들의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되거나 엄격하게 제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이번 조처가 미국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이 포고령에는 어떤 나라들이 좀 포함됐습니까?
네, 이란과 리비아,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북한, 차드, 베네수엘라 이렇게 모두 8개 나라입니다. 이번 포고문은 10월 18일부터 적용되는데요. 이 해당 나라 시민 가운데 이미 미국 입국 사증, 그러니까 이 비자를 받은 사람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네. 자, 트럼프 행정부가 이 특정 국가 출신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처음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에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을 발표해서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 신도인 7개 나라 출신 시민과 난민의 미국 입국을 잠정적으로 금지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됐던 나라가 이란, 리비아,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그리고 이라크였었죠.
자, 그런데 이 행정명령 때문에 소송이 제기됐고요. 상당히 논란이 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큰 파장이 일었었는데요. 문제가 커지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이라크를 입국 제한 대상에서 풀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처에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는데 현재 연방 대법원에까지 이 문제가 올라가서 다음 달에 심리가 열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 일요일에 나온 포고령에서는 좀 어떤 변동이 있었습니까?
네, 원래 명단에 있던 수단이 빠졌고요. 이 북한과 차드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단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가 요구한 보안 강화 조처를 잘 이행해서 입국 제한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북한과 차드, 베네수엘라가 추가된 이유가 뭘까요?
네, 북한이야 잘 알다시피 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북한인의 미국 입국이 금지됐고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차드는 테러리즘 관련 정보를 미국 정부와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번 포고문으로 차드 국민에 대한 이민 비자와 사업이나 또 관광 그리고 사업 관광 비자 등 비이민 비자 발급이 또 중단이 됩니다. 그다음 베네수엘라는 현 정부가 민주주의를 탄압한다는 이유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책임이 있는 정부 관료와 그 가족들의 미국 입국이 금지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미국 입국이 금지된 건 아니군요.
네, 아닙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에서는 이 포고문에서는 나라별로 입국 금지나 제한 범위가 조금씩 다른데요. 이란 같은 경우 전면 금지지만 유학생은 강화된 신원 조회를 거쳐서 미국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비아, 예멘은 차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고요. 시리아는 북한처럼 전면 입국 금지되고 소말리아는 이민자들의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네, 아메리카다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난 주말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때문에 좀 시끄러웠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에 엘라바마주를 방문해서 상원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현역 의원을 지원하는 유세를 펼쳤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 말이 논란이 됐습니다.
Wouldn't you love to see one of these NFL owners when somebody disrespects our flag to say get that son of a off the field right now.
네, 이 말은 그대로 해석하면 미국 프로 미식 축구 NFL 소속 구단주들 가운데 한 명이 미국 국기에 경의를 나타내지 않는 나쁜 선수들을 당장 경기장에서 꺼져버리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느냐 그런 얘긴데요.
네.
이 미국에서는 프로 미식 축구나 야구, 농구 경기를 하기 전에 항상 이 국가를 부르면서 미국 국기에 경의를 표시하는 의례가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NFL 경기에서 몇몇 선수들이 이 과정에서 서 있지 않고 이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를 문제 삼은 겁니다.
자, 선수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최근 몇 년 새 미국 안에서는 경찰의 소수 인종, 특히 이 흑인에 대한 과잉 대응이 큰 문제가 됐었는데요. 여기에 항의하는 차원의 뜻을 가진 행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NFL 시범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 49ers의 콜린 캐퍼닉 선수가 시작했는데 올해도 이를 따라하는 선수들이 생기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엘라바마 유세에서 항의하는 선수들을 비난하고 또 이들을 모두 해고하라고 촉구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선수들한테 상스러운 말까지 했다고 했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 NFL 사무국과 선수들이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먼저 NFL 사무국이 지난 토요일에 즉각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NFL이 사회통합에 큰 역할을 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이 소속 선수들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처사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수가 지난 주말 새 인터넷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24일 일요일에 미국 곳곳에서 이 NFL 경기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곳에서는 뭐 무슨 일이 없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 선수들을 비롯해서 또 구단주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항의했습니다. 이날 뭐 의례 그렇듯이 국가가 또 울려 퍼지면서 국기에 경의를 표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많은 선수가 일어서지 않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모든 선수가 동참을 했던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뭐 예전처럼 그대로 서 있는 선수도 많았습니다. 네. 또 선수들끼리 서서 이 팔짱을 낀 채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어떤 선수는 서 있었지만 항의의 표시로 주먹 쥔 손을 위로 올리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팀은 논란을 의식해서 의례가 진행될 때 선수 대기실에서 아예 나오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히 눈길을 끈 것은 NFL 구단주가 이 직접 경기장에서 선수들의 항의에 동참하기도 했다는 건데요. 다른 몇몇 구단주는 경기장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성명을 내고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선수들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설전을 거쳐서 이제는 운동선수들과도 설전을 벌이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화제가 된 건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자 프로농구나 야구에서도 또 국민의례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선수들이 등장했다는 그런 점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아침 인터넷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번 논란은 인종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며 선수들과의 이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몇몇 업무를 처리하면서 개인 이메일 계정을 썼다는 사실이 드러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가 일요일 처음 보도했는데요. 쿠슈너 고문을 대리하는 에비 로웰 변호사도 같은 날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자 쿠슈너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한데요. 모든 업무 관련 이메일을 개인 계정으로 보냈던 걸까요?
아닙니다. 이 쿠슈너 고문이 개인 계정으로 보낸 업무 관련 이메일 수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이 백악관 관계자들에게 보낸 100개 미만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중요한 언론 기사나 정치 논평을 보내거나 아니면 개인 계정으로 들어온 외부 이메일에 응답할 때만 개인 이메일을 썼다고 로엘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이메일로 기밀을 주고받은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미국에서 이 고위공직자의 개인 이메일 사용 문제, 특히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 기간에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과거 국무장관으로 일할 때 업무를 처리하면서 개인 이메일을 쓴 사실이 드러나서 큰 문제가 됐었죠.
사실 또 이 이메일 논란은 클린턴 후보의 신뢰성 문제로 이어져서 재집권에 노리던 민주당 측에 큰 타격을 주기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당시 야당이었던 공화당이 이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는데요. 결국 연방의회에서 여러 차례 청문회가 열렸고 또 연방법무부, 연방수사구, FBI가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뭐 FBI가 기소할 정도는 아니다 그런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이 문제가 결국 이 클린턴 후보가 지난해 대선에서 진 패배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대통령이 됐지만 당시 공화당의 이 트럼프 후보는 이 이메일 논란에 대한 클린턴 후보의 대처를 두고 클린턴 후보가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끊임없이 비난을 했었는데요. 자 이제는 자신의 사위에게 이 비난의 화살이 돌아갈 처지가 됐네요.
네, 그렇긴 한데요. 하지만 백악관 측에서는 이 클린턴 후보하고는 경우가 아주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클린턴 후보의 경우 문제가 커진 것 가운데 하나는 이 개인 이메일로 주고받은 업무 관련 이메일을 정부 전산망이 아니라 또 개인 전산망에 저장했기 때문인데요. 이 개인 전산망에 있던 비밀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졌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름을 밝히지 않은 백악관 관리 두 명은 미국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신문과 인터뷰에서 쿠슈너 고문이 개인 계정으로 주고받은 업무 관련 이메일은 모두 정부 전산망으로 보내져서 저장돼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민감하지 않은 내용을 주고받았고 이것들이 모두 정부 전산망에 들어가 있어서 문제가 없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쿠슈너 고문은 이번 이메일 건뿐만 아니라 러시아 관련 스캔들로 이미 구설수에 오른 인물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러시아 스캔들이라면은 러시아가 지난 미국 대선 기간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도우려고 개입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요. 이 과정에서 트럼프 진영 인사들이 러시아 측과 내통했다는 의혹을 연방의회와 또 특별검사가 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쿠슈너 고문도 이 중요한 조사 대상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가 방송됩니다.
I am American.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이제는 미국인의 한 명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며 살아가는 난민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60살이 다 되어 생애 첫 시민권을 받게 된 난민이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온 아와드 알시레아 씨인데요. 팔레스타인 난민 출신인 부모님이 이라크에서 아와드 씨를 낳았지만 난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라크 국적을 갖지 못했고 아와드 씨의 자녀들까지 무국적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와드 씨는 이라크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있었는데요. 2003년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문만 열면 거리에 죽은 사람의 시신이 보였습니다. 일을 하려고 매일 아침 가게로 갈 때마다 시신이 나뒹구는 거리를 지났죠. 차를 타고 갈 수도 없었어요. 너무 위험하니까요. 사는 게 아니었죠.
아와디 씨와 같이 일하던 동업자가 총에 맞아 죽고 또 아내까지 어깨에 총을 맞으면서 아와디 씨는 결국 바그다드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12살에서 15살로 아직은 어린 내 아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난민촌에서 3년 반을 지낸 아와디 씨는 미국에 있는 친척 덕분에 미국으로 올 수 있었다는데요. 아와디 씨는 지난 2010년 미국에 첫 발을 디딘 순간 미국이 내 나라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버지니아주 샬롯츠빌에 있는 푸드라이언이란 이름의 대형 식료품 가게. 바로 아와디 씨가 일하는 직장입니다. 이 냉장고에서 우유와 치즈 등 유제품을 정리하는 아와디 씨의 손놀림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Every day I come before my start 1 hour. He say why you come before? I tell him because I like it.
전 매일 출근 시간 1시간 전에 가게에 도착합니다. 매니저가 물어요. 왜 이렇게 빨리 오냐고요. 전 대답합니다. 일이 좋아서 빨리 온다고요. 또 일이 다 끝나도 적어도 30분은 더 일하고 퇴근합니다. 매니저가요. 제발 정시에 와서 정시에 퇴근하라고 말할 정도죠. 하지만 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일하는 이 푸드라이언은 과거에 제가 이라크에서 운영했던 식료품점을 떠올리게 하거든요. 물론 제가 운영했던 가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규모가 크지만 푸드라이언이 마치 제 개인 사업체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전 가게에서 자라고 하면 잘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천직이라고 하죠.
미국에 왔을 때 아와디 씨는 이미 중년의 나이에 영어도 거의 못했지만 미국 정착 과정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Because this same my job. Because I have a store in Iraq, two store. Same my job. I like it.
처음부터 식료품점에서 일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라크에서 하던 일과 비슷하니까요. 제가 바그다드에서 식료품 가게 두 곳을 운영했거든요. 게다가 여기 미국 가게 직원들이 다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처음 저를 고용했던 매니저는 지금도 가끔 우리 집에 들러서 잘 지내는지 물어봅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들 또 손님들도 모두 친절하고 좋습니다. 이젠 다들 친구가 지시네요.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행복이죠.
Okay. 요즘은 대학교에 다니는 아와드 씨의 아들도 같은 가게에서 시간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산대에서 손님들의 물건을 척척 계산하는 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아와드 씨. 식료품점 일이 고될법도 한데 아와드 씨의 표정에선 피로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Good night. 직장에서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맞이하는 저녁 식사 시간. 미국 생활이 7년이 됐지만 여전히 저녁상엔 이라크 전통 음식이 한상 가득 차려져 있습니다. 여섯 가족이 둘러앉은 저녁 식사 자리엔 이제 웃음과 여유가 넘쳐납니다.
I buy the house, this house. This is a story. How can I buy it? I work a hard job with my son.
전 미국에 온 지 2년여 만에 이 집을 샀습니다. 큰아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죠. 사업가 출신이다 보니까 돈을 모을 줄 알았던 겁니다. 사실 전 이라크에 있는 우리 집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30년을 열심히 일해서 마련한 집을 하루아침에 잃었으니까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2년을 열심히 일하니까 이렇게 집을 사게 되더군요. 거기다 몇 년 뒤엔 생애 첫 시민권도 땄고요.
아와드 씨는 작년 독립기념일에 아들들과 함께 시민권 선서를 했습니다. 아와드 씨에겐 이날이 두 번째 생일이나 다름없다고 하는데요. 시민권은 어린 나이에 미국에 온 아들들에게도 매우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대학생인 아들 아미자드 씨는 시민권을 받았던 날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I was so happy when I got my citizenship. It just delete all the bad memories I had, you know, in my life in Iraq.
시민권을 받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라크에서의 나쁜 기억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살면서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넌 어디서 왔니?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설명하려면 너무 길었거든요. 팔레스타인 난민이셨던 조부모님이 이라크에 오셔서 부모님을 낳았고 저도 이라크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이라크 국적을 얻지 못했으니까요. 팔레스타인 출신이라고도 이라크인이라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나는 미국인이라고요.
사실 아와드 씨가 미국에 온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식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라크에선 아들들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었다는데요. 이제는 내 아들의 미래를 보장받은 건 물론이고 모든 것을 이루었다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Exactly, I'm happy. Why no? I have car. I have house. I have job. My son with me.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돈도 있고 모든 게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저와 아이들에겐 이제 미래가 있어요. 아들들은 현재 대학을 다니거나 이미 졸업했죠. 전 자식들에게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 미국 사회에 더 공헌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많은 걸 베풀었으니까 다시 또 다 갚아야죠.
조용한 전원주택에서 느긋한 여유를 즐기며 이젠 좀 쉴 법도 한데 아와드 씨는 아직도 할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You see now I stand in my home, my house. I look, I am happy.
절 좀 보세요. 지금 이렇게 집 베란다에 서 있잖아요. 이제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실 겁니다. 이라크에서는 집 밖에 이렇게 서 있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어디선가 총알이 날아와서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습니다. 저는 신께서 제게 살아갈 시간을 더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미국에 더 많은 것들을 돌려주고 싶거든요. 제 평생의 꿈을 이루어준 미국을 위해서 남은 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네,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나는 미국인입니다. 오늘은 이라크 출신 난민으로 미국에서 생애 첫 시민권을 갖게 된 아와드 알 시리아 씨의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난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현숙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push the envelope, push the envelope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Jason, I heard you've hired more people at your company.
Yes, I did. It's because I really want to push the envelope on our sales.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제이슨, 회사 직원을 더 뽑았다며? 라고 하자 제이슨은
Yes, I did. It's because I really want to push the envelope on our sales.
그랬어. 판매 실적의 한계를 정말 넘어보고 싶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push the envelop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Jason, I heard you've hired more people at your company.
Yes, I did. It's because I really want to push the envelope on our sales.
Today's expression is push, P-U-S-H, push the envelope, E-N-V-E-L-O-P-E, envelope. Push the envelope. To push the envelope means to go beyond the current limits. It can also mean to be innovative or creative. Push the envelope에서 envelope은 편지봉투보다는 한계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항공 분야에서 널리 쓰이기 시작한 표현입니다.
Flight envelope, flight, F-L-I-G-H-T, flight envelope은 비행 한계라는 뜻으로 비행기가 안전하게 날 수 있는 속도나 고도의 범위를 뜻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비행기가 나오면 시험 비행 조종사는 기존의 한계를 넘어선 비행을 시도하겠죠. 그럴 때 push the envelope이란 표현을 썼고 그래서 한계를 넘어서다 또는 새로운 일을 추진하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회사 판매 실적의 한계를 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It's because I really want to push the envelope on our sales
라고요. 네, 이렇게 어떤 한계를 초월할 때 또는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push the envelope입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의 표현을 더 익혀보겠습니다.
The professor consistently pushes the envelope to his students.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항상 한계를 넘어서라고 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I don't think it's wise to push the envelope right now.
는 지금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건 현명하지 못한 것 같아.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Jason, I heard you've hired more people at your company.
Yes, I did. It's because I really want to push the envelope on our sales.
Let's review. If you push the envelope, you are going beyond the current limits. It also means to be creative. Push the envelope. Push the envelope.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가슴 아픈 펜펠 친구와의 사연을 노래하는 Hello Say Friday의 Long Lost Pen Pal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ust have been 10 years ago we last wrote. I don't really know what happened. I guess life came in the way. Let me know if you're still alive. Let me know if you ever used that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이라크 보안군은 국제연합전선과의 공조를 통해 이라크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 점령지역 탈환작전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브렌 맥커크 IS 격퇴 국제연합전선의 대통령 특사는 최근 이라크 에르빌에서 이라크 보안군과 쿠르드 민병대 페시메르가의 공조를 역사적인 협력이라고 부르며 IS 격퇴전에서 거둔 최근 승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맥커크 특사는 또 이들을 영웅적 동지라고 부르며 이들이 많은 희생을 치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IS 격퇴전에서 그동안 쿠르드 민병대원 2천여 명이 전사했고 이라크 보안군의 희생은 이보다 5배는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쿠르드 민병대원들의 희생에 대해 미국과 국제사회는 경의를 표한다며 전사한 쿠르드 민병대원과 이라크 보안군 또 그들의 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맥거크 특사는 IS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IS가 아직 도시를 장악하며 수백 명의 대원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하와이자 북부 지역에서 곧 치르게 될 전투를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 IS를 지혜롭게 뿌리 뽑기 위해 이라크 보안군과 쿠르드 민병대의 지속적인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의 분리 독립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백악관은 최근 성명에서 지금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도발적인 행동으로 이 지역의 불안정을 가중시킬 것이고 IS 격퇴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쿠르드 자치정부는 투표를 연기하고 미국이 중재하는 이라크 중앙정부와의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맥거크 특사는 이라크 보안군과 쿠르드 민병대는 공동의 적에 맞서 형제처럼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IS를 완전히 격퇴할 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에 집중하고 단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